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또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쭉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불가능한 외적인 조건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더하지 못하는 내적인 이유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 또는 이삭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의 출생이 자연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닌 즉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신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 즉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담아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는, 되짚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길게 느껴지는 세월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긴 시간이 필요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약속하신 아들 빨리 주셔서 약속한 아들 내가 주었다 그러니 너 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쉽고 편할 것 같은데 또 약속한 아들 주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굳건한 믿음을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25년의 시간이 왜 하나님께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 긴 세월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또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사용하신 것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는 내가 묶여있는 조건이나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에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 이 항복하게 하기 위한 세월이 이토록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마디만 주시면, 하나님이 한 사인만, 증거만 보여주시면 나는 바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갖다 붙일 이유와 조건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도 내가 했어 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1조 사사기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이 사사로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소집입니다. 이렇게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인원이 너무 많다 하십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좋은 전술과 전략을 짰느냐, 이것으로 승패가 갈립니다. 아무리 전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2절을 조금 짚으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해서 이겼다, 내가 잘해서 이겼다, 내가 힘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인원을 줄여나가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였던 사람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만 명도 너무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시내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시켰더니 그 만 명 중에 9,700명이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나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300명을 택한 이유가 군인다워서 뽑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주위를 잘 살펴야 된다 이거죠. 사주 경계 철저. 사주 경계 아시죠? 동서남북 사방을 철저히 살펴야 된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것은 이건 이미 마음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위를 경계하며 물을 마신 이 사람들이 전쟁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뽑혔다. 기드온과 300용사 아니냐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선택의 조건,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거기 기준에 맞추어낸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런 기분입니다. 일단 가위바위보를 하자 한 다음에 이긴 사람이 순례를 할지 지는 사람이 순례를 할지 정하자.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정해야죠. 지는 사람이 순례다, 이기는 사람이 숨는다,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라 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너는 그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개처럼 핥아 먹었다든지 아니면 물을 꿇고 마셨다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적은 쪽을 택하십니다. 만약에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물을 거꾸로 먹는 사람이 200명이었다면 그 200명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 적은 쪽입니다. 왜 적은 쪽인가?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인원을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반응에 대하여서 믿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한 때에 이삭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이삭을 얻는 일에 믿음이 동원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을 수 있는 때에 자식을 낳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낳을 수 있으니까 낳은 거죠. 그러나 이삭을 얻는 일에 믿음이 동원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든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든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삭의 출생에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고백, 그 찬송이 하나님은 필요했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싸우셨죠.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보았을 때에 내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이유들이 자기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죠.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다른 대안거리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후사 됐습니다. 내 집에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그 사람 내 후사 아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내 후사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도 아니다. 내 허리에서 난 자, 사라가 낳는 자가 약속의 아들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 웃었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셔서 고집을 부리시니까 허탈해서 웃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과 또 이런 반응에 따른 약속과 연계되지 못한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말들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논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 결과가 나올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설 때에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 조건 안에서 이 상황에서 에이 그럴 리가 라고 하는 의심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나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약속은 주어져 있지만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은 곧바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의 대안거리를 내놓으면서 그나마 스스로 안위하고 자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과 약속들을 변개치 않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정하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계 안에서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나 제한되는 것이나 한계나 아니면 그 어떤 나쁜 영향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 한 시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기 확신과 잘못된 판단과 고정관념으로 의심으로 저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시기도 분명하게 정해주셨고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잘못된 자기 판단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이 믿음이 작동, 작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그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같지 않게 우리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바라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거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때를 두고 일을 하십니다. 기한을 정하시고 때가 차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자기 확인, 자기 이해, 자기 논리, 자기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포자기한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시는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지?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웃음입니다. 사실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이름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추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라가 문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생리가 끊어졌고 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남편 아브라함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무슨 말씀을 하하하 하고 문 뒤에서 웃은 것이죠. 그 사라의 믿음 없음에 대한 추궁으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받았던 때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나로 하여금 낳게 하신 그 아이를 정말 낳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추궁하는 그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2쪽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권면은 잠언의 핵심입니다. 5절 말씀에는 신뢰해야 할 대상과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한 내용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열심과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성실히 내 생애를 계획하고 뜻하는 바를 세워 살지만 이 안에 훨씬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결국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사사기에서 살펴본 바대로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적하신 대로 내 생애를 이끌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애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내 이해 안에, 내 생각 안에 이렇게 걸려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어떤 장치인가 하면 전자파를 발사하여서 어떤 사물에 부딪히고 되돌아오게 되면 그 되돌아오는 전자파를 흡수하여서 그 안에서 정보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 높이 있는 물건인지, 그 모양은 어떠인지를 다 식별해내는 것이 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탐지 범위가 대단히 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0km 이상에 있는 것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쪽 방향에는 뭐가 있지? 이쪽 방향에는 뭐가 있지? 저 위에는 뭐가 있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레이더 안에는, 최첨단 장치인 레이더 안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100km밖에, 500km밖에, 1000km밖에 있는 저 멀리서 있는 물체들이 있다는 것이 식별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교를 두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다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조건에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또 어떠한 한계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원하신다면 이루어내시고 완성시키시고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 하나의 유일한 요구 조건, 믿음을 발휘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너는 믿음을 발휘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보여라. 내 판단과 너의 의심 때문에 이 약속을 무너뜨리지 말고 내가 일한다는 사실을 너는 붙잡고 내 앞에 서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으니까 버릴까요?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 비록 우리의 눈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기를 뚫고 나오셔서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일하심이 우리 생애에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생애로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에서, 이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절망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귀한 다짐들을 주 앞에 올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애를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